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주시옵소서. 듣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 머리에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에서 유독 그 사람들만이 어느란 걸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 식으로 나름대로 의사를 전달하고는 한다지만은 그건 사실 언어라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없죠. 가령 그 맹수들이 자기 영역이란 걸 그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은 나무를 뭐 긁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은 곳곳에 자기의 어떤 배설물을 또 거기에 놔둔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 언어가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물들만 있는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에 보면은 그 동물들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동물들만 다르게 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뭐 꼬리를 들어가지고 뭐 암컷을 좋아한다는 걸 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은 날개를 펴가지고 또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를 전달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만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의 행동이지 언어라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앵무새가 뭐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흉내일 뿐이지 어떤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만이 말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유독 사람에게만 말을 하도록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특별한 그런 존재인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만물 가운데에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따로 구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했고 땅에는 여러 동물들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던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게 이제 그 창조될 때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은 그냥 흙으로 그냥 뭐 지었고 유독 사람을 똑같이 흙으로 지었지만은 사람만큼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괜히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좀 별다른 존재로 다른 동물들과 차별 있게 만들려고 사람을 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만 창조했다 이것은 아니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어떤 그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따로 세우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계획이 지금 따로 있었기 때문에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사람을 세상에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려고 왔던 하나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냐? 그건 이 세상이, 이 세상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지음받았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코에 불어 넣은 생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순히 바람, 어떤 호흡을 집어 넣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 힘이,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게 바로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도록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런 뜻에서 말을 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했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변명하고 책임을 남에게 넘긴 어떤 그런 말을 한 게 생명이 사라진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가인은 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을 하죠. 거기 그 말에는 가인의 분노, 화를 그대로 담아있는 그런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없는 인간이 내뱉은 그런 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 이걸 말하거든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 결국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 사람은 창세기 그냥 뭐예요? 그냥 흙이죠. 생명이 사라졌다. 그 상태가 바로 그냥 흙이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없는 이상 너는 흙이다. 흙이라고 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게 세상의 실제로 흙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이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자기 영광과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갈 뿐이죠. 있는 관심이라고 하는 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잘 살게 되는 거, 이게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어떤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두지를 않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워해요. 그게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생명이 없다는 것,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증거물이 뭐냐면은 사람이 하고 살아가는 삶들,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물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입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요한에 대해서 그 말하는 내용인데 요한이 왜 세상에 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 얘기죠. 지금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인데 왜 보냄을 받았느냐면은 빛에 대해 증거하라,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냄받은 거예요. 빛에 대해 증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인해서, 다시 말해서 요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세상에 보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세상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요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제 그렇다면은 그럼 오늘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얘기죠. 요한과 성도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를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 앞에 왔던 사람이죠. 우리 앞에 와가지고 성경 속에서 요한이 어떻게 왜 왔더냐 이걸 말해준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왜 왔습니까?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 역시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세상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왔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남기신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이유죠. 우리가 그렇다면 불신자는 왜 세상에 보냈겠습니까? 그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죄악이 있는가 죄를 보여주죠. 불신자들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죄가 뭐냐 이걸 보여주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원래는 아담의 자손으로 죄악 가운데에서 이 땅에 왔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로 그 속에서 뽑아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신자라면 그의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정답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게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학교로 보내셨다는 그 생각이 그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혼을 해도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했다는 그 생각이 우리 가슴에 생명처럼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이라는 이 생각이 우리 가슴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결국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신 사랑으로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냐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냐 여기에 염두를 두면서 행동하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슴 속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냐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내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한 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이다. 뭔가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삶의 하나하나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인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 나를 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머물러 있어야 되고 말을 하면서도 과연 이런 말이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말인 것, 말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누군가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예수 증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 말들, 그 삶 전체들 그런 모든 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나는 주님을 보여주라고 이 땅에 세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니까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로지 내 손에 안 보기 위한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한 그런 말이고 남에게 복수하기 위한 말이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들만 보여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나를 세우자, 나를 증거하자, 나를 짓고 나를 보호하자, 이런 모습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일밖에 안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 벌기 위한 말은 참 부지런히 많이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너무나 없다, 너무나 없는, 전혀 없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증거 안 하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기는 커녕 방해가 돼버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지기는 커녕 오히려 가려져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은 진짜 우리 한번 생각을 봐야 돼요. 사람이 참으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삶을 통해서 흔적이 증거되고 있죠.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도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 삶에는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 흔적이 과연 뭘 증거하는 흔적이냐, 우리가 내 삶의 흔적을 필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헤집고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살아가면서 남겨진 그 흔적들 하나하나가 과연 생명의 흔적인지 아니면은 다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남겨놓는 그 흔적과 똑같은 그런 흔적들인지 우리가 볼 수, 우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은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흔적은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겠습니다, 이런 제자에게 했던 예수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 이 얘기는 예수를 따른 사람은 장례 치를 필요 없다 이런 말 절대 아니죠. 그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일에 치우치는 건 죽은 자의 삶이고 주를 따라가는 그 산자는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삶의 차이란 얘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걸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그 믿음은 이 땅에서 분명히 흔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가 내 생명이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죠.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믿음이죠. 그 엄청난 믿음이 내 속에 지금 남아있고 살아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면은 그거면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죠.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이 살아간 삶에는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산다면은 믿는다고 하는 그 흔적이 삶에서 묻어나와야 하는 것,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다른 모습이죠. 사단에게 있을 생명은 떡입니다. 그 떡이 생명이다, 떡이 있어야 산다, 이게 사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을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생명이죠. 그것이 반면에 육신의 살아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뭐겠습니까?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돈이나 또한 세상에 어떤 지위나 좋은 직장들 이런 것들, 이런 게 생명이죠. 그게 없으면 꼬박 죽는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이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밥을 먹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라면은 과연 우리들에게서 보여줘야 될 흔적들이 뭐겠냐고 하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떡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보여주고 있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자의 삶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의 삶입니다. 떡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자라면은,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그런 자라면은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양식이 되어야 되죠. 다시 말해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란 목적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내가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 빛이 어두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인도한 인도자예요. 그렇다면 어둠이란 게 뭡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모르는 상태를 어둠이라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 길을 몰라요. 그게 어둠이고 죽은 자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도 빛 되신 분을 자기 인생의 인도자로 삼지를 않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둠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길을 모릅니다. 사는 길을 모르고 끝까지 멸망길로 나아가죠. 그 어둠에서 우린 누굽니까? 빛을 본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어둠에서 빛을 본다, 빛 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빛 되신 분을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은한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냐. 만약 우리가 세상처럼 예수님이 아닌 우리 욕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 역시도 어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달려가는, 그걸 알려줘도 그걸 믿자고 보지 않고 열심히 내 눈앞에 이득만 향해 달려가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경이죠, 소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를 사처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자, 주님이 내 생명이다, 그걸 여러분 철석같이 지금 믿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 땅에 보내받은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보내받았다.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결국 어둠의 사실의 흔적을 남기고 인생을 끝마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요한이 빛 때문에 세상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도 이제 빛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 빛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요한은 단지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이걸 우리가 마음 깊이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증거한 요한이 높아질 이유가 없죠. 요한이 누구냐면은 요한 다리 아닙니다. 다리 아니고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죠, 그냥. 근데 만약에 요한은 지금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누군가 요한이 가리키는 달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손가락을 본다면은 그는 결국 죽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우리는 달을 가리킨 손가락입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킨 손가락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뭐 달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노릇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신자지만은, 만약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노릇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과연 교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가리킨 손가락으로서 제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런 손가락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뭘 좀 가리키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뭘 남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고 뭘 가리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런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존재한 이유이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하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 삶들,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의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우리가 내가 해야 한다 생각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 대로 진실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참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뭔가 알아요.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고 빛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뜻이라면은 나는 가졌다 이렇게 나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산다는 게 결코 부담이 안 되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고 몫이다, 이걸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 속에 생명 있는 신자의 모습이죠.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란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생명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담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만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자신만 보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버리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내가 살기 힘들다, 이것만 온통 생각을 하지, 돈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냐, 주님의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냐, 이걸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큰 거 복이 주어지면은 그 복을 나를 위한 복으로 여겨버리죠.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남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생이 주어지는 그 고생도 주를 위해서 주어진 고생이라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머물어 가는 것, 그게 뭔가 그 살아있는 신자의 생각이고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생명된 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삶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세울까, 여기에 자꾸 목적이 되고 머물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로 보낸받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이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에게서 보여져야 될 주님의 흔적들이 보여지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는 잔뜩 이 땅의 흔적만 여기저기 남겨놓고 살아갈 뿐이죠. 그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 말하는 것들, 그것들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가 누구인가 증거하는 흔적들로 남겨진다는 것을 다시금 한번 여러분 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날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고 선지자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다 이 땅을 떠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제대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가리키는 그런 손가락 역할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에게 가장 충성된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필요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필요한 자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보낸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에 보냄을 입은 자답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하루하루 여러분 삶을 통해서 되어지고 여러분 삶 흔적을 통해서 주님 모습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왜 보냄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주님을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자로 이 땅을 보내셨다면 우리 역시도 하늘로 가신 주님을 세상에 보이고 나타내라고 증거하라고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 땅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두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 우리가 말로 떠버릴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주님의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흔적을 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를 이 땅에 증거하고 세우려고 힘쓰는 그런 욕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에, 그런 삶에 기뻐하면서 즐겁게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